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속담에 여측이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뒷간의 두 마음, 즉 화장실에 가기 전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공감하실 겁니다.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마음이 가난해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오랜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로 그때가 문제 해결을 받아서 감사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정말 위험하고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어서 편안하다 보니 영적으로 해이해지기 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해이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단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하고 싶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시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에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큰 승리를 거둡니다. 전쟁 전에는 미디안에게 7년 동안이나 극심한 학대와 약탈을 당했습니다. 도저히 상대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강한 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이 위협을 받고 모든 걸 빼앗기는 비극이 반복되다 보니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하고 그러고 싶은 의지도 잃게 됩니다. 그저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숨죽이면서 영원히 수탈 당하면서 살다가 망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승리였던지 미디안 연합군의 봉거지까지 공격을 했고 적의 대군을 섬멸하고 왕들까지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이 있고 난 후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원어로 보면 복종했다는 굴복했다가 좀 더 정확합니다. 즉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군사적으로 굴복당해서 기드온이 사는 동안은 다시는 군사를 일으키고 전쟁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역으로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반격할 의지를 상실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이스라엘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빼앗기느라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는데 이제 적이 쳐들어올 일이 없고 식량과 가축도 빼앗길 일이 없으니 편안한 시기를 누리면서 먹고 마시고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랜 기도가 응답받았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어떤 시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감사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위험하고 조심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얻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편안한 시기는 찾아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금 불안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을 함께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네, 이제 살만하니까 아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존재로서는 네, 그렇죠. 뭐 기드온이 전쟁을 이끌었고 기드온이 등장하고 나서 기적 같은 그 승리를 경험했으니 뭐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싶지만 그건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기드온도 이스라엘 백성도 속으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다는 걸요. 하지만 그렇게 이제 살만 하니까 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보다 왠지 자기들의 방법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쓰임을 받았든 어쨌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드온이 승리를 이끌었으니 눈에 보이는 그가 승리를 이끌었으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유능한 리더를 따르면서 이 태평한 시기를 계속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뿐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계속 다스려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요청입니까? 우리를 이끌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요, 왕이 되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한글 성경처럼 다스리소서라고 공손하게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려라 하고 명령한 것입니다. 지금 다스려달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강요하면서 명령하는 것은 뭘까요? 왕으로 세우긴 세울 건데 그게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 왕 세우겠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인생 좀 살 거니까 너 좀 협조해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 왕을 세우고 싶은 그냥 리더로 살아도 될 텐데 굳이 왕으로 세우고 싶은 백성들의 저의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국가가 싫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미디안에게 괴롭힘 당했던 것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막강한 왕이 없어서 그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그런 인간 왕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주장대로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인간 왕이 없던 시절에 출애굽까지 경험했습니다. 이집트 대제국에서 나왔다고요. 구원받았습니다. 또 가나안 정복전쟁까지 수행했습니다. 그때도 인간 왕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침략당하고 수탈당하고 미디안에게 그렇게 괴롭힘 당한 건 이방 나라처럼 인간 왕이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명확히 알아야죠. 그런데 이 편안한 시기 속에서 해이해지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해석과 반응을 아주 이상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고 강요하면서 왕이 되어라 라고 합니다. 너 있으면 우리가 좀 편할 것 같다. 이참에 인간 왕이 있는 나라 좀 만들어 보자.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 싫고 인간 왕의 통치 받으면서 부강하게 살고 싶다 이겁니다. 그런 요청 앞에서 기드온이 말은 바르게 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말은 제대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와 내 자손 보고 왕되라고? 아니야. 나와 내 자손 왕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야, 하나님이 왕이야 라고 말은 하는데 그런 말만 봤을 때는 하나님께 진짜 충성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합니다. 내가 안 할게 정도로 그치면 안 되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거나 교훈할 수 있는 위치긴 했습니다. 그 상황, 그 분위기에서는요.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거야.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너희가 눈에 보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만 우리 왕이셔 하고 바르게 전했어야 됩니다. 가르쳤어야죠. 그런데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자기가 칭송받고 막 왕 내달라 하는 그런 것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의 속마음이 좀 드러나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라 내가 안 다스릴 거야 나 왕 안 될 거야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행동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충성이라 보기에는요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행동 보시죠. 그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는데요. 24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근데 그 당시 이제 미디안 족속이라 표현되는 그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같은 사람들을 보시면 돼요. 이제 전쟁에서 져가지고 이제 죽임당하고 이제 도망간 그 사람들, 이스라엘의 적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문화상 이제 귀고리를 하는데 금귀고리입니다. 뭘까요? 나한테 내가 왕이 되진 않을 테니까 나한테 금을 가져와 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말하는 대상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온 백성에게 금을 요구한다는 것 그 자체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왕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미디안한테 하도 수탈당하니까 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저희가 IMF 극복할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금 모으기 운동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거 자신이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심지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귀고리도 모아봤자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당시 전리품이 있지만 모아보면 얼마나 될까 싶은데 양이 상당했습니다. 1700세겔,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요 19kg이 조금 넘는 그 정도 양인데요. 적은 양의 금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으로 뭘 하느냐, 이제 뭘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왕 안 된다 그랬고 일단 금을 모았는데 그걸로 뭐 할 거냐. 예, 에봇을 만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에봇 기억하시죠? 에봇이 뭡니까? 예, 예배 때 썼던, 제사 때 썼던 대제사장이 입는 옷 가운데 그 일부죠. 그 대제사장은 원래 에봇을 입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 뭡니까? 에봇이란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이제 하나님을 예배한 그 당시에 썼던 옷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써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써야 되는 그런 옷입니다. 근데 그런 에봇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일단 재질부터 금으로 만들죠. 에봇 자체가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금 에봇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과 그가 이룬 승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신 건데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다 보니 기드온과 와 그때 그 엄청난 승리, 미디안을 이겼었지, 이런 걸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또 금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과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금으로 만든 걸 뭔가 한 것, 네,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즉 정확히 종합해보면 어떻게 되죠? 금으로 만든 에봇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백성들이 그 금 에봇을 음란히 위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뭡니까? 기드온은 왕직은 거부합니다. 나 왕 안 할게 라고 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한 것 같지만은 왕처럼 금을 모으고 결국에는 금 에봇을 만들어서 원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써야 될 그것을 이상한 용도로 만들어서 오히려 기드온과 그 승리가 생각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빌미를 주게 됩니다. 충성 같지만 결국엔 반란이었습니다. 둘째로 그것 어디다 두냐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에봇이란 거는 대제사장이 쓰니까 뭐 성막 같은 데 있어야 되겠죠. 그 당시 이제 중앙성소 실로도 있었고요. 근데 그것을 거기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집에다 둡니다. 에봇은 원래 굳이 생각해보면 성막 가까이 있어야 될 텐데요. 대제사장도 아닌 기드온의 집에 둡니다. 기드온의 저희가 뭘까요? 왕은 안 된다 했는데 굳이 그 금 에봇을 자기 집에 두는 저희가 뭘까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왕은 안 된다고 말은 했지만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중심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결국 존대받고 싶고 이것을 통해서 되게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것이 기드온의 속마음이었습니다. 백성들만 반역심을 주고 하나님과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도 올무를 만들게 됩니다. 올무라는 것이 원래 새 잡는 도구라는 의미인 거 알고 계시죠? 그 처음에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데 나중에 점점 조여 들어오는 이제 그런 무서운 올무입니다. 즉 뭡니까? 기드온이 그 에봇을 놓았을 때 집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와 우리 기드온, 우리 아버지, 뭐 우리 남편, 예, 우리 집안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쓰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뭔가 대단해 보이는 존재라고 여겼을 거고 와 우리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야, 역시 이런 일을 행했지, 이거 봐봐 그 에봇이 증명하잖아,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일종의 왕권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왕관은 아니지만 이제 그와 비슷한 그런 물건이 된 거죠. 즉 영적으로 그의 가족까지 타락시키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기드온이 또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분명히 왕처럼 안 살겠다고 말은 했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같이 말을 했는데 아내 70명을 두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왕정 제도를 경고하시면서 하지 마라 하시면서 굳이 왕을 세우겠다면 이제 또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두어서 막 전쟁 일으키고 쳐들어가는 그런 세상 왕들처럼 살지 말라 하셨고요. 또 하나의 대목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제 아내를 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자녀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또 생계를 유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내가 많고 자녀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식량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누구로부터 얻는 걸까요? 네, 백성들에게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내가 많을수록 백성들이 계속 무언가 왕에게 뺏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쾌락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는 것도 있고 자신의 능력과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내를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아내를 많이 둔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행동입니다. 진짜 왕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그것도 이방 왕들이나요. 근데 그런 행동을 기드온이 하고 있습니다. 왕이 안 되겠다고 말은 했지만 아내를 많이 둠으로써 율법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실질적으로 왕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정말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요. 뭐 여기까지는 그냥 아, 왕처럼 구네, 뭐 왕처럼 되고 싶나, 요 정도까지 하면서 100번 양보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데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딱 보입니다. 뭘까요? 세겜에서 이제 축첩까지 하게 됩니다. 세겜의 여인을 보면 첩이라고 분명히 명시되거든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이 진짜 결정적인 기드온의 마음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아비 멜렉이라 짓습니다. 예, 멜렉 왕이란 뜻인데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자식 이름은 그 당시 자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제 이름 지어주세요, 저 이걸로 할래요, 이런 게 아니거든요. 부모가 보통은 신앙 고백을 담아서 짓거나 자기가 바라는 소원을 담아서 자녀 이름을 짓는데 거기다가 아들 이름을, 그것도 첩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이름을요 아들에게 지음으로써 자신이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식이 내 아빠가 왕이에요 하는 순간 그러면 그 아빠는 누굽니까? 왕이죠. 그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기드온이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하지만 명확하게 드러낸 겁니다. 이제 기드온 속마음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는 결국 실질적으로 왕이 되었고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떠났으며 백성들도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는데 일조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자기 속마음 따라서 살려고 했던 백성들과 기드온, 특히 기드온 충성하는 것처럼 말은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반란을 일으켰던 기드온, 그 삶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요청한 것처럼 정말 끝까지 기드온과 그의 자녀들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을까요? 기드온 그렇게 자기가 누리고 싶어 했던 대로 왕처럼 살면서 그렇게 그 자손들도 부귀영화를 누렸을까요? 성경이 증언합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3절인데요 자막은 없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네, 무엇입니까? 일단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변합니다. 그나마 기드온이 있을 동안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아주 대놓고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우상 숭배하다가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이 기드온 통해서 건져주셨는데 기드온 죽고 나니까 진짜 정신 못 차리고 또 그런 아주 잔악한 못된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심지어 성경 기자가 굳이 바알 브릿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성도님도 잘 아시지만 바알은 이방 그 당시 이제 숭배받던 가나안 족속의 신이죠, 주신이죠. 근데 브릿까지 붙이면 뭐냐면요, 언약의 바알, 그런 뜻입니다. 언약을 맺어서 돌보신 건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제 바알 보고 그냥 바알도 아니고 막 언약의 바알 이렇게 하면서 뭔가 바알과 정말 또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고 정말 본격적으로 그를 섬기겠다는 그런 아주 못된 죄악된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일단 인간들 맘대로 하나님 버리고 부귀영화 누리고 나름 잘 살아보겠다는 악한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 반역하다 보니까 기드온 사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됩니다. 다시 망가지고 영적으로 해이졌을 때 아주 점점 망가지더니 이제 정말 다시 바닥을 치게 됩니다. 바닥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쳐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과 그의 백성이라도 잘 지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35절이 증언합니다. 또 여룻발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결국엔 뭐 기드온한테 당신 왕 되고 당신 자손도 왕 돼서 다스려주세요 라고 말은 했지만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대대손손 누릴 것이라 기대됐던 부귀영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기드온 가문 섬기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35절에 좀 더 저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대목은요, 굳이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발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이건 뭘 의미하고 싶은 거냐면 한때 기드온은 바알과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그 바알 신상을 깨트려버림으로써 그렇게 바알과 대적하는 자 여룻발이라는 이름을 가졌었는데 결국에 그의 말년은 참 안타까웠고 결국에는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게끔 만드는 데 기여했으며 여룻발이라 불렀던 그 한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바알과 대적했던 그가 결국엔 대접받지 못하는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게 대접받지 못하고 오히려 바알 숭배까지 이끄는 이스라엘을 남겨두고 안타깝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도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문제만 해결하신다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하는데요,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외치기도 하지만 그때 영적으로 해이해지면서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일 일어나고 다 되면 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할 때 정말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더 타락하고 더 망가지고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위기와 유혹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 은혜 가운데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이 오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은혜 베푸셨기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고 이제 그런 하나님 위해서 평생 살고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저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만 하나님 찾고 힘들 때만 하나님 찾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안하고 기쁘고 아무 걱정이 없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이어가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정말 하나님께 삶을 더 드려서 어떻게 하면 제게 은혜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기쁨과 평안의 순간들 주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안정을 주신 순간이 찾아왔을 때 영적 해이를 주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꼭 기억하실 것,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 즉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삶을 도우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아무리 당장 보기에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가까운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왠지 먼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좀 뭔가 불편하고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 같더라도 정말 바른 것 따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우리 왕이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시고 늘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게 없어서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며 살기 원합니다. 평안의 시기 주셨고 기도 응답이 받았을 때 정말 영적 해이를 주의하면서 더욱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저희가 다급하고 힘든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정말 저희 마음에 있는